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를 놓고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발발 닷새 만인 어젯밤 텔레비전 연설에서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터키군은 국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국가 비상사태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귤렌의 추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 당국이 이번 쿠데타와 관련해 체포한 사람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약 5만 명 공무원들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직됐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전사들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북부 도시 만비지에서 48시간 안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산하 만비지 군사위원회는 성명에서 ISIL 반군들의 경화기만을 갖고 제약 없이 마을을 떠날 이틀간의 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시리아 북부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만비지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은 뒤 나온 것입니다. 시리아 주요 반군 지도자는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습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끝으로 나흘간에 걸친 전당대회를 마칩니다. 미국을 하나로 되게 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대회 이후 공화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벤 카슨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이번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단에 오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끝내 거부해 청중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한편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큰 성품과 다채로운 방식, 넘치는 카리스마를 소유한 인물이라며 자신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선거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에서 지난주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 용의자 5명이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프랑스 사법당국 관계자는 이들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슬람 과격분자인 튀니지 태생의 프랑스인 모하메드 라후에유 부흐렐은 니스 행사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 84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2년 전 이른바 도시를 점령하라는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대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슈아 원과 알렉스 초우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죄가 인정됐으며 나단 로우는 시위 참가를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홍콩에서는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79일 동안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대자연을 비로소 마주하고 나면 우리는 겸손과 긍지,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최근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미국의 국립공원 405곳을 모두 탐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드디어 첫 출발길에 나섰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비롯해서 멋진 절경을 가진 북한과는 또 다른 광활하고 거대한 경외심마저 드는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국립공원들인데요. 이 마이카 메이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국립공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요. 전미 대륙횡단이 살아생전 꿈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긴 여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과정을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여행을 통해서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에서 29, 함흥 20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지역은 19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에릭 베넷의 노래입니다. The Last Time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The first time I fell in love was long ago. I didn't know how to give my love at all. The next time I settled for what felt so close, but without romance, you're never gonna fall. After everything I've learned, now it's finally my turn.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First time we walked under that starry sky, there was a moment when everything was clear, and I didn't need to ask or even wonder why, because each question is answered when you're near. And I'm wise enough to know when a miracle unfolds,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in love. Now don't hold back, just let me know. Could I be moving much too fast or way too slow? 'Cause all of my life I've waited for this day to find that once in a lifetime, this is it. I'll never be the same. You'll
taken me to say these words, and now that I've said them, they could never be enough. As far as I can see, there's only you and only me.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6시간 만에 진압했던 터키 정부가 그 후속 대책으로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터키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헌법 기능이 정지되는데요. 군사 반란 이후의 터키 현지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관계와 쿠바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고요. 홍콩 법원이 지난 2014년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주도한 대학생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터키 관련 소식으로 지구촌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자, 터키의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군요.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위치한 터키에서 지난 15일 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음날 새벽이 밝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터키 정부는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군과 정부 각 부처, 교육계를 비롯한 터키 사회 각 분야에서 쿠데타 관련 혐의를 받아서 구금됐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상회의와 강요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뒤에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예, 터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삼권 분립의 원칙이 부인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드는 권한과 이를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권한이 모두 대통령과 정부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한꺼번에 다 행사할 수 있게 된 건데,
예.
이 터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터키 정부가 이번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입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반란 세력을 정리하는 일에 효율성을 더하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가담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체포와 구속, 감금, 직위해제 등 쿠데타 진압 이후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숙청 작업이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한층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방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은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독재체제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앞서 성명을 통해서 터키 정부가 인권보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세계 각국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를 빌미로 터키를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고요. 미국의 USA Today는 자신이 술탄 역할을 맡아서 오스만 투르크를 재건하려 하고 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터키 영토에서 번성했던 이슬람 제국으로 유럽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술탄은 이슬람교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정치적 지배자에게 수여하는 이름입니다.
예. 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터키가 이슬람 국가였다가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화국 체제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터키는 국부인 케말 파샤가 제1차 세계대전 무렵 1922년에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의 잔재를 청소한 이후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터키 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에 이슬람이 국교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와 종파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롭게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이 세속주의는 현대 터키 국가 운영의 대전제였는데요.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나라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과 확연히 다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과 협력을 터키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다시 이슬람 국가화 할 것이다라는 염려가 이번 쿠데타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다고요.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집 밖에서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도록 했고요.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 애정행위를 불법화하는 한편 밤늦은 시간에는 주류 판매를 금지 하는 등 이슬람 교리에 따른 법규를 속속 채택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의 이 같은 이슬람주의 강화 정책은 터키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예. 자, 미국은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골자로 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던 지난 화요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쿠데타 후속 조치를 위한 터키 당국의 수사에 적절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의 민간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쿠데타 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하고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터키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지 의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군요.
미국이 터키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돕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터키는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의 중동 전략 전개상 주요 협력 대상이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와 인권 탄압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국과 터키의 협력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이라크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ISIL 공습에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터키에서 운영하는 등 ISIL 격퇴전과 관련한 주요 협력 대상으로 터키를 삼아왔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 터키에서 이번 쿠데타가 성공했었더라면 이 지역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터키 내부의 내란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이 내전이 계속될 경우 이런 사태는 ISIL과의 전쟁을 비롯한 중동 사태 대처에서 터키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도 ISIL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에 초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터키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미국은 에르도안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 개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폭력 진압한 뒤부터 공식적인 대화를 삼가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쿠데타 직후 터키 정부는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르 귤렌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추방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쿠데타 배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면서 터키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1년이 지났군요.
네,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양국 수도의 대사관을 교차 개설해서 국교를 재개한 지 이번 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국가원수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 경제 회복 전망이 커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쿠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인 관광객들이 쿠바로 몰려들면서 관광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쿠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약 1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76.6%가 증가한 규모인데요.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방문객만 9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도 크게 늘었다고요?
예, 쿠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쿠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계 스타우드 호텔 1호가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의 호텔 기업이 쿠바에 진출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스타우드 측은 아바나에서 또 다른 호텔 3곳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쿠바 정부와 특별 계약을 맺고 직원 고용 방식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쿠바 당국은 스타우드와 협력 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미국과 쿠바 사이의 교통편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미국 최대 여객선 회사인 카니발이 미국 동부 최남단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쿠바로 가는 크루즈 유람선을 출항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해상이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올 가을에는 미국 민간항공사 8곳이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를 오가는 직항편을 띄울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쿠바 사회 자체가 좀 변하는 모습도 관측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쿠바에서는 자영업 혹은 개인 사업이 금지돼 왔는데요. 최근 밀려드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회주의 체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 변화를 쿠바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쿠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후에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 악화를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반기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사회적인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IPS 통신이 전했습니다. 쿠바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만큼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는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어제 쿠바와의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쿠바와의 관계 진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발전했다고 밝히고 쿠바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더 큰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지도했던 학생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군요.
예,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면서 우산을 든 채 75일 동안 도로 점거로 진행됐던 반중국 시위, 우산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오늘 홍콩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동구 법원은 이날 우산혁명 주도단체였던 학민사조의 조슈아 웡 전 대표, 홍콩 전상학생연합의 알렉스 차우 비서장과 네이선 로 전 비서장에게 불법 시위 참가죄 등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불법 시위 참가죄를 받으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홍콩 법원은 이날 즉시 형량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 동구법원 재판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요청을 감안해서 오는 8월 15일 형량을 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학생들은 형량 선고일까지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014년 홍콕에서 진행된 바로 이 우산혁명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 선거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자 9월 26일 거리로 나서서 가두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자고 웡이 제안했고 대학생과 시민 등이 이에 합류하면서 두 달 넘게 지속된 우산혁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 판결 직후 석방된 이들 시위 주도 학생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옳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끝내 거부해서 야유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먼저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어제가 전당대회 사흘째 날이었는데 원래 이날은 부통령 후보가 주목받는 날이라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날이 딱 두 번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 날과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하는 날 이렇게 두 번이란 건데요. 이 바로 어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펜스 주지사의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run and serve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인다는 펜스 주지사의 연설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펜스 주지사는 그동안 늘 강조해왔던 대로 자신은 먼저 기독교 신자이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를 추켜 세우는 데 주력했는데요. 펜스 주지사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s a man known for a large personality, a colorful style and lots of charisma and so I guess he was just looking for some balance on the ticket.
트럼프 후보는 큰 성품과 다채로운 방식, 넘치는 카리스마를 소유한 인물이라면서 자신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이 선거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You know, Hillary Clinton wants a better title and I would too if I was already America's Secretary of the Status Quo.
네, 펜스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를 가리켜서 현재의 상황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연장이나 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펜스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예. 자, 펜스 주지사의 어제 연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부통령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연설이었다면서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펜스 주지사가 전국적인 무대에 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때문에 펜스 주지사의 연설이 관심을 덜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연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온 크루즈 의원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크루즈 의원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Stand and speak and vote your conscience. Vote for candidates up and down the ticket who you trust to defend our freedom.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말하고 이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에게 투표하라고 말한 건데요. 크루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이 트럼프 후보의 출신주인 뉴욕주 대의원단을 선두로 해서 이 청중의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크루즈 의원의 부인인 하이디 크루즈 씨가 이 자리를 피했어야 할 정도인데요. 급기야 뒤에 연사로 나온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Now, I think you misunderstood one paragraph the Ted Cruz, who was a superb orator, said. And I just want to point it out to you.
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사람들이 크루즈 후보의 연설 일부를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에게 투표하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표현에 들어맞는 사람은 트럼프 후보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말은 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이 양심에 따른 투표는 그동안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세력이 내걸었던 구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 반대자들은 대의원들이 각 주의 경선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크루즈 의원이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더 맞는다는 겁니다.
네. 이 전당대회에서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크루즈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면서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게 아니었으면 아예 연설 요청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당의 단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전당대회에서 분열을 조장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크루즈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크루즈 의원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 크루즈 의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도박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해서 이 공화당이 정권 탈환에 실패할 경우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자신이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행동이란 겁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어제 나온 전당대회 연사들을 평가하면서 크루즈 의원을 승자와 패자 명단에 동시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올해 트럼프 후보가 패한다면 크루즈 의원이 보수적인 공화당원을 결집할 중심 세력으로 떠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승자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크루즈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정작 이 트럼프 후보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나중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루즈 의원이 청중의 야유를 받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크루즈 의원이 연설하기 2시간 전에 이 연설문을 읽어봤지만 그대로 진행하게 했다면서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자, 이 크루즈 의원의 연설 내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크루즈 의원과는 달리 올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 등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워커 주지사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Donald Trump is standing with the American people. We want a leader who is not afraid to take on the mess.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서 워싱턴 정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직접 전당대회 무대에 오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But unlike Hillary Clinton, Donald Trump is committed to cut taxes, curb spending, and get our national debt under control.
네, 클린턴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세금을 삭감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연방정부 예산에 균형을 맞출 의지로 있는 사람이란 건데요.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호소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앞서 이 트럼프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 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성인 자녀들도 나와서 연설하고 있죠. 어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씨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에릭 트럼프 씨는 트럼프 포도주 양조장을 경영하는 등 이 트럼프 후보의 여러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 이제 상식에 있는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time for a president with common sense. It's time for a president who understands the art of a deal and appreciates the value of a dollar.
그리고 거래의 기술을 아는 대통령, 그리고 달러의 가치,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의 가치를 아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표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죠?
네.
예.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주제는 Make America One Again입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합시다 라는 주제인데요. 영향력 있는 보수 기독교계의 지도자 제리 팔웰 리버티 대학교 총장, 또 트럼프 후보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의 지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오늘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인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트럼프 후보가 오늘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대선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지 이 젊은이들의 손에 달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은 이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을 말하는데요. 현재 18살에서 34살 사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영어로 이 밀레니얼이라는 단어가 천년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는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 즈음에 이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밀레니얼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투표에 참여하는 인구 연령대가 다양한데요. 유독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밀레니얼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밀레니얼의 인구는 7,540만 명입니다. 7,490만 명으로 집계된 이 베이비붐 세대를 앞지른 건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미국에서 출산 붐이 한창 일었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서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로 부상한 겁니다. 거기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 인터넷 사회 연계망인 소셜미디어와 떼놓을 수 없는 세대라는 점도 이 밀레니얼이 정치력을 키우게 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이 많은 밀레니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고 또 지지 후보에 대한 공약을 알리거나 관련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조직하기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선 과정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후보가 바로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이 밀레니얼 세대가 큰 몫을 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는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의 성향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 샌더스 후보의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 클린턴 후보로서는 이 젊은 세대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게 큰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던 밀레니얼 세대,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네, 클린턴 후보도 싫고 뭐 트럼프 후보는 더 싫다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차라리 제3의 후보를 찍자고 해서 군소정당인 녹색당의 후보인 질 스타인 후보나 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역시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제3의 후보를 알리고 지지하는 운동이 젊은 유권자들을 통해서 일부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젊은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선거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게 표를 주느니 차라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을 거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밀레니얼의 이 선거 참여율, 투표율 역시 이번 대선에서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각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되는데요. 앞서 대선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부통령으로 지명할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인 부통령은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a man who I truly believe will be outstanding in every way and will b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or Mike Pence.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6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펜스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이탈한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오기도 하는 대통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엔 대통령의 조력자가 되어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부통령의 역할.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또는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미국 부통령은 또 연방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통령의 주된 임무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삼았었고 전임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기기도 했지요. 이 현대 부통령은 1960년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또 행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부통령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부통령의 역사.
미국 헌법 제2조 1절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해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804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지요.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이후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해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한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지게 된 겁니다.
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부통령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3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과 같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부통령 역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1대 부통령 존 애덤스와 2대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이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부통령을 거쳐서 41대 대통령에 당선됐었죠. 이번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통령.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을 포함해 총 47명의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했는데요. 각 부통령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만 해도 부통령의 존재감과 역할은 미미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모두 9번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4번은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병으로 숨진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까지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도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부통령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지난 2013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Thank you.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인데요. 부통령도 관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는데요. 1893년에 지어진 집으로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입니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이지만 1974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됐지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월터 몬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 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너 어젯밤에 톰과 꽤 늦게까지 있었다며?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잘 들어갔는데 너무 늦었다고 집사람이 안 좋아했어.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집에 그렇게까지 늦은 이유를 설명하느라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했어.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lk on eggshell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Today's expression is walk, W-A-L-K, walk, on, O-N, on, eggshells, E-G-G-S-H-E-L-L-S, eggshells. If you walk on eggshells with someone, you are careful not to upset or offend them. Walk on eggshells, 말 그대로 하면 달걀 껍질 위를 걷는다 라는 뜻이죠. 즉, 조심조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달걀 껍질 위를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주 조마조마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입니다. 한국말 가운데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아내 눈치를 보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아주 조심스레 설명했죠. 이럴 때 바로 walk on eggshells를 쓰시는 겁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eronica is very sensitive right now, so you have to walk on eggshells with her. 라고 하면 Veronica가 지금 아주 예민하니까 조심해야 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My mom is in a bad mood today. So everyone in our family is walking on eggshells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온 가족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walk on eggshell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Let's review. If you walk on eggshells with someone, you are careful not to upset or offend them.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9년 7월 21일 오늘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한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자로 활동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의용병으로 참전하고 전쟁 후에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헤밍웨이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2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 소설 무기여 자리 꺼라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어 1952년 그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애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No writer who knows the great writers who did not receive the prize can accept it other than with humility.
헤밍웨이는 하지만 노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954년 7월 21일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지배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베트남을 빼앗겼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54년 5월 프랑스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에 패배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4년 오늘 프랑스와 베트남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약 8년 동안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The Viet Minh negotiators faced bitter disappointment and forced Ho Chi Minh to agree that the country be divided into two.
이날 조인된 휴전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기점으로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후원을 받는 바오다이가 통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 1-800-123-45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